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전능자가 때를 정해놓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윤리학 사고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1920년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푸세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고요. 이후 주디스 탐슨이라는 윤리학자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이 된 윤리학 사고 실험입니다. 실험 제목이 트롤리 딜레마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광차 문제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탄광 열차에 관한 윤리학 실험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동장치가 고장이 난 탄광 열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다섯 명의 철로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먼저 가정이 있습니다. 결정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도덕과 양심에 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지금 성도님들이 선로 밖에 있고 성도님들 앞에는 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전환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선로 전환기를 바꾸면 당기면 전차는 선로를 바꾸게 되어서 이 앞에 있는 다섯 명은 살지만 이 다른 선로에 있는 한 명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도님들이 지금 다리 위에 있는데 앞에는 열차를 멈출 만한 상당히 덩치가 좋은 한 사람이 서 있죠. 이 사람을 다리 위에서 밀어서 선로 위에 떨어뜨리면 탄광 열차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멈추게 되고 다섯 명은 살겠지만 이 떨어진 사람은 죽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처해 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가요? 조금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진 문제 같지만 예전 1920년대에는 이 탄광 열차에 제동장치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로를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못 본 척 하실 건가요? 딜레마죠.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윤리적 선택을 하는지 알게 하죠. 하지만 2007년 마크 하우저라는 이제 윤리학자가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89%가 선로를 변경했습니다. 다섯 명보다는 한 명의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11%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말로 89%는 이 다섯 명의 기술자가 죽도록 방치했죠.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타인의 죽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얼마나 불가피한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로 전환기를 조작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부분에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죄책감이 더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한 이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도덕적 관점에서는 다섯 명의 기술자가 죽는 것을 방치하더라도 한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피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 죄책감이 따르죠. 여기에서 몇 가지 상황을 변경만 하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다른 선로에 있는 한 명의 기술자가 성도님들 자신이라면, 아니 가족이라면 선로를 바꾸는 것은 올바른 선택일까요? 또 다른 예로 이 다섯 명이 흉악한 범죄자들로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이고 다른 선로에 있는 이 한 사람은 가정이 있는 기술자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진퇴양난 딜레마죠. 아니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왜 저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 난해한 문제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한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의 이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거나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들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확정하고 회개하라 충고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욥에게 교만하다고 정죄하죠. 이제 이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닌 거짓 고발자가 되어서 이 고통스러운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욥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죠. 억울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왜 때를 정해놓지 않았냐고 욥은 묻습니다. 욥이 말하는 이 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는 누구나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냐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셔서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 심판날을 자꾸만 미루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지 않으신다고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욥 자신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불평을 한 적이 없나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거침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착한 사람은 매번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죄악과 불의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나요?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적 없으신가요? 욥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은 공정하지도 않으시고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지도 않으신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형통과 지금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의 이 고난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 하죠. 본문 2절부터입니다. 악인들은 사회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땅을 빼앗고 양떼를 빼앗습니다. 나귀와 소를 볼모로 잡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시대가 농경사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귀와 소는 농업활동의 필수적인 도구들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 가난한 자들의 나귀와 소를 담보물로 잡아서 그들에게 빚을 지도록 만들고 빚 상환을 못했을 때 나귀와 소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자식까지도 담보물로 잡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악한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다니죠. 왜 숨어 다닐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잘못하면 큰 길에서 억울함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집이 없고 의복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 먹고 살 양식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의 주요 작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밀,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주요 작물들의 생산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갑니다. 죽음 이외에는 미래에 소망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이어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악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에 대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심판을 미루시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참고로 14절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은 때에 일어나서 이 문장은 조금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요. Before it is light.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기 전에 혹은 빛이 있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 맞죠.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는 하나님이 불공정하고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는 이 욥의 주장은 맞는 주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은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고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때가 바르게 이 작동을 해야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해진 때가 있어야 자신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욥의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죠. 욥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회개, 긍휼, 용서, 교육 등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의 틀에 지금 욥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이 악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는 지금 자기 모순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윤리적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선악도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욥의 주장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 차이가 없이 모두가 동일한 세상이 된다면 공평한 세상일까요? 이미 우리는 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실패했고 공산주의가 더 큰 악이며 더 불공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트롤리 딜레마는 우리에게만 딜레마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없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이죠. 열차가 멈출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선로 밖으로 안전하게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있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운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울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우리 가까이 계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온전한 순종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함과 공의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선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